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대한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신정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97편은 공의로우신 그 주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기초가 무엇이냐? 2절에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기초가 의와 공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기초가 의와 공평에 의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의와 공평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천하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을 1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사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땅은 전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허당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이것은 각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과 그리고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거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이 6절의 말씀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미래에 되어질 메시아의 예언적인 시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을 또한 우리가 봐야만 이걸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때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그 앞에서 불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은 심판이지요. 나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러듯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반드시 불의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의 심판을 이미 보여줬던 것이 어디에서 보여줬습니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킨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듯이 예수님이 오시면은 불로 심판을 하시죠. 이게 베드로후서의 2장에서 3장에서 명이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심판입니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것은 신속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보좌 앞에서는 뭐에 나와요? 이 번개와 음성과 그 다음에 우레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있대. 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 벌벌벌벌 떨지요. 지금 뭐 큰 소리 팡팡 치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모든 정치가들 큰 소리 팡팡 치지만 정말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불쌍한 일이에요. 왜 그래?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죽은다 할지라도 죽는 이 순간에 바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전혀 다르죠.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 속에서 과거의 역사,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파사, 헬라, 로마가 어떻게 망했냐.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어떻게 망했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떵떵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은 그들의 멸망은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 않아요. 그게 역사 속에서만 남아있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래요? 4절은 땅이 보고 들었도다. 그런데 5절은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 밀랍같이 녹았도다. 이 산들은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망했잖아요. 그들이 밀랍같이 녹았도다.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화산 폭발 나게 되면 어때요? 완전하게 녹여버리잖아요. 제가 필리핀 가서 있을 때도 그 화산 폭발되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서 보면은요, 난리들 난리. 그러듯이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의 의를 선포한다 했을 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의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선포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도 저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가수들도 요즘에 막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봅니다. 크게 보면은 이들이 진짜 이 노래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감성이 다 표현되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확실하게 자기 개성적으로 부르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세상도 그런데 교회의 성격은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성도들이 기쁘고 즐겁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이지 그냥 거칠애가 되면은 오늘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회사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무슨 틀릴 바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목탁치고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목사나 틀릴 게 뭐 있냐 그 말이에요. 만약 경우에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목사 지옥 갑니다. 설교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가게 되어 있고요. 성경 주석 아무리 해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식하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여러분 성장이 다른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성장이란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역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신앙인의 선배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그게 진짜 되게 역사가 있는 교회라. 그런데 가면 갈수록 화서가 되고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이미 죽어버린 교회입니다. 지역사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이것은 애처로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어나갈 때에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둔 거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속에 뭐 있느냐면 믿음이 있고 이 속에 뭐 있냐면 사랑이 있고 이 속에 뭐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속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는 기쁨, 항상 기뻐해야 될 것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다 들어있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이 시편에 싹 전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내 것이 되고 내 중심이 되고 내 심령이 녹아지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시를 그냥 읽고 감상할 뿐이 되지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도 박자 음정 아무리 잘 맞춰도요, 그 찬양의 내용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이것이 내가 인격적으로 인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찬양대가 하는 것과 그냥 노래 부르는,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찬양대가 지금 기도하고 했다 안 했다를 알아요. 나는 박자 음정도 틀리고 그러지만은, 예, 그냥 압니다. 왜요? 그것만 갖고 살아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깊이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다면은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어떨 것인가? 정말 나는 떨고 있는 사람인가? 지금 죽어도 나는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지금 죽어도 미련이 없는 상태로 내가 죽을 수가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7절부터 9절의 내용의 말씀은 이 통치하신 하나님은 모든 천하 만물의 천하 만민이 경배를 드려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할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히려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성 있게 인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지적을 하고 있지요. 7절은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그 허무한 것이 백냐 우상으로 자랑하는 자입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절간에 가서 뭐 우리 교회 같으면 헌금 드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 전부 다 하나님 싹 쓸어볼 겁니다. 대통령 아니라 뭐 국회의원 그 어떤 것도 쓸어볼 것입니다. 대통령 나와가지고 오늘 절간에 절을 가면서 절하고 있는 그들 싹 쓸어볼 겁니다. 예?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표 하나 얻으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걸 이 구토증이 난 거예요. 구토증이 난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갚되 3, 4대 아버지로부터 3, 4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저주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나 지금 깨나 있는 사람들이 오늘 전부 다 절간에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자랑하는 자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은 구름과 흑암으로 둘러있고 의와 공평의 기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어때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것은 시온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시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의 딸들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의 나라와 유다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로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듣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듣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벌벌 떨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간을 찾으면서 부자 되어갖고 살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아니면은 이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희들에게 신앙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때 그 능력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람을 아는 만큼 신뢰하지 않아요. 그 아는 만큼은 세월이 지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금방 만나가 좋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정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되어진 일들을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거의 믿어지고 했을 때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뭐이냐? 우리 인간과 우리 예수님과 다른 이유가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버리니 무서운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안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어제 목사님들하고 몇 명 만나가지고 과거에 일어났던 서울에서 있었던 그 정치적인 거이죠. 그러니까 교단 정치적인 거. 그걸 몇 자리 자랑했다가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제 혼나버렸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파.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가 밤중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를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드러낸 걸 그렇게 싫어한다는 걸 참 느껴지더라고요. 예.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말. 예. 그러니 우리의 처신 하나하나가 내 처신 하나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창조교회 이름에 예수님의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 이유가 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이름 함부로, 목사 이름 함부로, 뭐 장로님 이름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껄껄대고 웃은 만큼 하나님께서 처리를 해버릴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도 그런 사람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누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의 이름이 교회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싫다고 함부로 교회 이름을 해버리고 목사들 이름을 함부로 해버리고 말이죠. 어디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모르고 이 의로우신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처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 않아요. 예. 그러니 이제 어때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통치의 기초가 공평과 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해야 될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지존자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1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저는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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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11절에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2절에도 의인이라고 그랬죠. 또 의인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악한 짓을 행하고 교회의 이름을 더럽게 만들고 교회의 부흥을 저지하게 만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보기에도 나타날 수 있고 내 보기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도라면 다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정 때문에 그로 하여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한마디로 했다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해서 교회의 일을 함부로 이야기하고 목회자를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데 그 놈을 듣고 같이 조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될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따라야 될 일입니다. 거기서 그분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악한 동조자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의로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세워져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답습하고 나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떡 앉아가지고 예배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첫째는 우리의 자신부터 주님을 바로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한 너희여 악을 뭐라고 해서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그 입을 통해서 잘못되어진 그런 것들이 악이단 말이에요. 예. 목사도 그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도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게 로마서 7장인 거예요. 로마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만은 1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3장에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에서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느냐.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한마디로 거기에서 4장에서는 다윗의 그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있지 않느냐. 다윗을 이야기하면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라는 거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5장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불신자들의 모습을 6절과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것이 곧 뭐냐면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화평이 되었다, 평화가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된 걸 믿었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넘어가게 되면 6장에서는 뭐가 나와요? 세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진정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례받았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면 연합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병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도 살다 보니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죄의 길에 서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지은 자와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탄식을 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낼 것이냐.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죄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8장 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너 이미 해방받은 자라. 그랬다라면은 네가 뭘 따라 살아야 될 거야?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 강력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정죄를 당할 수 없는 사람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자다 라고 로마서 8장에서 딱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신앙을 그냥 교회 덜렁덜렁 다니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메시지 다운가 안 다운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과 정확하게 맞다라면은 이것이 내 것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악인과 타협하고 사실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자의 편을 들여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롭게 그리고 악한 자들을 완전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면은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되고요.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일을 한 줄도 모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11절에 보세요.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이 평행구절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뒤에 거로 해석을 해버리면 딱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의의는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기쁨을 뿌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뿌린다는 것은 뭐예요? 뿌렸을 뿐만 아니라 씨가 싹이 나와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까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 의인이여 그 말을 정직한 자여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야 그 말하고 알죠.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도입니까?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마 기쁨의 씨를 뿌려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싹이 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악을 미워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으로 인해 보호를 받고 악한 자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쁨의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아침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